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좀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이 창세기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참 그 이 사실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우리 청년들은 다 한 번씩 겪는 굉장한 그 지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 이제 혼란에 제가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그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이 창세기 말씀을 한 1년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공부를 배우고, 또 1년은 우리 후배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속했던 그 모임 이름이 창세기 모임이었습니다. 창세기 모임. 그래서 아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인가 그때 우리 범어교회에 계시는 장영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전 시간에 저희들이 그 창세기 말씀을 아마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전해 주셨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제가 그장 목사님과 같이 그 저는 대학생이었고 장 목사님은 그때 신학대 학원생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만나서 같이 그이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들이 그 이제 설교 말씀 속에 사실은 그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인데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또 우리 청년들은 이 창세기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연구를 하실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뭐 새벽을 통해서 이렇게 결국 운을 떼는 거지만 저도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힘이 닿는 것만큼 설명도 해드리고 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기도 하고 또 공부해서 더 확장시키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올바로 섬기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힘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압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성도들이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교회는 세상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길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하면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얼마나 놀랍게 넘어서는가 하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사실은 그 부흥의 시기 때마다 이렇게 강렬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는 제가 좀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어디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느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에만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에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한 그 이제 유럽에도 지금 불교가 많이 포교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 유럽 사람이었는데 불교의 선성이 되었다가 성녀가 되었다가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면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내가 성녀로 있을 때가 훨씬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어제 나누었던 창조의 그 말씀, 뭐 짧은 시간입니다. 그 말씀 속에 사실은 오늘날 시대를 철학적으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은 현대입니다. 현대. 현대를 대표했던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이 현대를 대표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합리성과 과학이 지배했던 시대가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이냐? 그 모더니즘의 끝이 났다는 겁니다. 모더니즘 이후입니다. 이후.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서구 사회는 이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이성은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의 주체가 되는 서구 유럽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화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할 만큼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근대로부터 그 오랜 세월 절대화시켰던 그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계가 깊은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역사에 법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칙이 있다는 것. 세계를 깨뚫어버리는 법칙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담겨져 있었던 것들이 속속들이 발견이 되면서 서구사회만 이성을 통해서 건설되어진 서구사회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대 원시 사회처럼 보이는 그런 사회에도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고유한 지혜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절대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기독교가 배척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더 사람들에게 분노와 배척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정확한 위치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과 다르냐? 인도 철학으로 대표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범신론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인도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보고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과 같을 수가 없느냐? 진화론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보시면 진화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기계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은 짐승에서 진화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리학 같은 영역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기계덩어리라는 거죠. 기계덩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무엇에 불과하느냐? 기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무엇에 불과하냐? 짐승에서 진화된 또 다른 진화된 짐승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존귀함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느냐? 기계덩어리고 짐승 중에 조금 더 나은 여러분, 이 진화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2차 대전을 정당화시킬 때 사용한 게 무엇이냐? 사회 진화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세계를 평화와 더 큰 발전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한 민족이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고 열등한 민족은 다 숙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장 고등한 민족, 게르만 민족이 살아남아야 되고 나머지 가장 열등 그리고 문제덩어리인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오늘날에도 지금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세계 속에 깊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탁월한 사람들만 살아남도록 하라는 거죠. 열등한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면. 그래서 솔제니친 같은 사람이 러시아에서 대규모 스탈린에 의해서 숙청 작업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겠습니까? 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o God. 하나님이 없으면 no man,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창세기 1장은 인간의 어떤 주소죠, 인정. 인간의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2장은 제가 참 이 창세기 말씀을 언젠가 한번은 제가 잘 한번 준비해서 말씀을 한번 나눌 기회를 제가 꼭 만들려고 하는데, 2장에는 이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원입니다. 낙원.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자세히 관찰하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부터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이 7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천지 창조 부분 중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인간 창조에 집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사람의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사람을 거기 두시려고. 사람을 거기 두시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수많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그 강으로부터 그 동산을 네 개의 강이 시작을 하고 강이 그곳을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와서 네 큰 강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비손강이 나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강은 그리고 기혼강 그리고 14절에 히떼겔 넷째 강은 유프라데 이런 강들이 그곳에서 이제 발언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간략하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강들이 그 동산을 아름답게 적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두셔서 거기에서 그냥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계속 놀라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걸?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을 경작하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이 에덴이 되려면 에덴 동산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1장, 2장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거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노동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교적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인 선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두셨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셨느냐?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상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청지기 지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의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물로 주신 이 에덴 동산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가꾸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인간 스스로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무한한 잠재력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날 시대 취업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노동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에덴이 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청지기의 신분으로, 청지기의 신분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운데 돈을 받든 돈을 받지 않든 우리들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무엇으로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그래서 그것이 아기를 돌보는 일이든 아니면 작은 가게를 돌보는 일이든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아니면 가정을 섬기는 주부든 그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가정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 일을 건설하는 일을 맡기셨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나의 삶도 더욱 더 놀라운 그런 잠재력이 발현되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살아나야만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성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기독교가 어디로만 몰려드느냐? 실제 삶의 영역은 다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들어오느냐? 마음의 평안만 찾아서 교회로 몰려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한 편이지만 세상 속의 패잔병들의 모임으로 점점 교회가 전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창설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공부를 하는 일이든 무엇을 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그냥 성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머리를 짜내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그 노동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이 무엇이 되느냐?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이 되느냐? 일이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예배와 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일이 예배고 예배가 일입니다. 지금 이제 장세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산 중앙에 17절에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거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또 옆으로 셀 것 같아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거룩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도 왜 선악과 두셨느냐? 그래서 사람을 타락하게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관리하라고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소유 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사인이 뭔가 하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이 되느냐? 그것은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그 관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소유주와 청지기,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거룩한 언약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속에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회복되어지려면 이 한 해 동안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한 말씀, 거룩한 언약에 대한 순종이 그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든 삶은 에덴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좋았는데 하나가 좋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으시기 전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름을 짓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짓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20절을 보시면 무엇을 느끼게 했습니까? 우리 옛날 황조가 있죠. 뭐 편편황조 뭐죠. 이렇게 남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자기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 공중의 새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과정에서 아담은 깨닫게 됩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채우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가정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오신 분 있으면 옆에 얼굴 보고 뭐라고 좀 하셔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평생 왼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왼수같이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죠. 24절, 그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제일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나라는 누가 떠나죠? 옛날에 전 어릴 때 하여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시집가는 딸 보고 우리 친척 어르신들이 시집은 이제 진정은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우리를 떠났다. 그래서 시댁에서 뭐 귀신이 되든 뭐든가 됐든 뭐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누가 떠나죠? 여자가 떠납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남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남자가 독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데리고 사시면 안 돼.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이냐? 정신적인 연합입니다. 그의 은혜와 합하여 정신적인 연합, 그리고 거기에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가장의 정신적인 독립,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인 어떤 연합, 그리고 육체적인 결합, 이것들이 포함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정을 이야기할 때 남편, 아내가 있으면 그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이가 바로 가려면 날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아내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꼭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의 가정, 그런 가정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거기에 거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맡으신 이 일이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영어로는 vocation입니다. vocation.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뭔고 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이것은 루터가 이야기했던 가장 탁월한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일은 무엇이냐? 소명.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거룩한 정직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탁월한 한 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거룩한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올라가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은 저희들이 계시록에서 살펴봤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이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강동산을 적시는 그 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의 에덴의 회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가정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의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일, 거룩한 언약, 거룩한 가정과 함께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성령께서 강같이 흐르는 역사들이 우리들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속에 거룩한 순종, 거룩한 언약, 거룩한 일, 거룩한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서 이 한 해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